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하늘나라의 예배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굳게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오신 성도님들과 또 부속실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궁금한 거는 안 들어오셨는지 못 들어오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요 베델 기도실에도 계시고 성교관에도 계시고 배단이 홀에도 계시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지금 계셔요. 부속실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기저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달이 마무리되고 봄의 전령인 3월이 다가오게 됩니다. 꽃피는 봄인데 여러분, 우리도 가슴을 펴고 더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신청하셔서 훈련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것은, 우리 국제예배부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데, 이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는 바울사도를 통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에 그 규절을 영어로 써놓고 첫 글자들을 이렇게 떼서 만들면 어와나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117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약 850여 개 교회가 어와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금요기도회를 오시면 되고 금요기도회가 끝날 때가 되면 애들은 어와나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그 어와나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제예배부에서 성경도 영어로 외우고 전부 영어로 진행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자녀들은 또 어와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얘기긴 한데요, 한 장로님께서 아파트를 새로 사셔서 입주하면서 성도들을 수십 명 초대하고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축복기도 부탁합니다, 이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날 낮에부터 그 지역 일대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멈춰 섰어요. 요즘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 장로님 새로 사신 아파트는 17층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든 게 다 멈춰 섰기 때문에 17층을 계단으로 컴컴한 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올라가지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이 장로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거 깜깜한데 17층 올라가신다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말씀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난 못 가.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컴컴한데 둘러앉아가지고 몇 개 촛불 켜놓고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 이렇게 당연하게 들어오는 전등불이 그때 딱 끊어지니까, 아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무엇인가가 끊어진다는 고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배 끝날 무렵에 주문한 뷔페 음식이 도착했어요. 그 배달하는 분이 그거 다 들고 아마 계단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차려놓은 음식이.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먹을 때쯤 되니까 전등이 딱 들어와가지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게 딱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돌보신다, 아,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게 딱 끊어져가지고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예 나를 던져버린 것 같이, 외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도 없을 때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헤롯 왕에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거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실 때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얻어맞으시고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이마가 다 찢어지고 피가 흘러 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참혹한 모습을 가지게 되셨을 때 그 만신창이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비틀거리며 올라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건지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아니 독생자가 지금 그렇게 됐으면 손을 내밀어야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 하나님의 무반응, 도대체 어쩌자고 하시는 건지. 유일한 도움이 있었다면 유월절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왔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정 부분 옮겨다 드린 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없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거친 십자가 위에 눕혀지시고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그 못이 손을 꿰뚫고 발을 꿰뚫고 그 나무에 박히는 그 참혹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시고 아무 반응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3시 또 제6시 제9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다 6을 더하면 오늘의 우리 시간이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제6시 즉 12시 정오가 됐는데 하나님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온몸이 다 찢기는 고통 가운데 3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 작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3시간이 더 지나서 제9시 오후 3시가 됐는데 6시간을 거기서 버텼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듯이 한계에 도달하신 것처럼 막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 절규가 오늘 읽은 말씀 33절 3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날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절규했어요. 그나마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이렇게 좀 가려서 뜨거움이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아휴, 주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아마 몸이 아픈 것보다 버림받은 고통이 예수님을 더 아프게 찌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이 절규는요,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시편 22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측근 장수로서 많은 전쟁에 공을 세워서 나라를 위해 크게 기여했지만 사울은 그를 최고의 정적으로 여겨 죽여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디 피할 데가 없는,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운 처참한 지경에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견디다 견디다 힘드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울부짖은 거죠.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왜 아무 반응도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접속하신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나한테도 침묵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을 배반했나요? 예배를 안 드리나요? 내가 뭐 기도를 안 하나요? 내 나름대로 밤낮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내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이, 이제 완전히 막혔나? 이제 끝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절망. 이런 얘기가 시편에 여러 군데 나오죠. 시편 1절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저 예수 선생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왕비, 아주 악한 두 사람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다 막혀있던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이시여, 불러서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불러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부르짖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이 엘리야라도 부르나 보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고 거기 리 이게 나의 그런 뜻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절규하신 거죠. 여러분 웬만한 부모 같으면 처음에는 뭐 혹시 몰라서 아니면 무관심해서 뭐 이렇게 얼마 동안 놔뒀다가도 막 부르짖으면 그때라도 뭐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그냥 까딱도 안 하셨어요. 부르짖은 결과가 뭡니까? 그대로 숨지시는 게 결과였어요.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무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도 없이 그렇게 절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숨지셨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을 읽으면 너무도 무정하고 너무도 처참한 그런 죽음이고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아픔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함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만 읽으면 이렇게 참 마음이 무너지는 처참한 슬픔을 느끼는데 똑같은 주님이 숨지시는 그 장면을 사뭇 전혀 다른 분위기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에서 숨지시니라 이렇게 했고 여기서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결국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똑같은 뜻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게 하나 들어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오래오래 염원하셨던 소원이 드디어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나는 기쁘다고 하는 어떤 승리의 선언이 그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하고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버려지신 고통 가운데서 슬프게 생애를 끝마치시는 그 모습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슬픔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기쁨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다 있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두 개를 좀 이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설교 제목이 두 부분으로 돼 있는데 앞부분은 이루지 못하심으로서입니다. 이루지 못하심으로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힘없이 수동적 입장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 그분의 마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고통에서 좀 건짐을 받았으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게 있는 거죠.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니, 결정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님 그냥 거기 매달려서 맥없이 숨이 끊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지 못하심으로써 이 속에서는 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설교 제목 뒷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이루시다는 거예요. 이루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수동적 입장, 힘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고통받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도적으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걸 성취하시는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힘없는 아들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그걸 성취하셔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참 멋진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갖다 연결시키니까 이루지 못하심으로써 이루시다, 이런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설교 제목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루지 못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피해 내려오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신 건 뭡니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대단히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루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앞에만 보면 안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시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절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즉석복권 사듯이 믿는다고. 여러분, 즉석복권이 왜 즉석인지 아시죠? 사가지고 이렇게 긁어볼 수 있으니까. 꽝인지 뭐 당첨됐는지 즉석에서 결정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즉시 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3절 이런 거 좋아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왜? 즉시 됐으니까 즉시.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즉시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버린 것처럼 쳐다도 안 보시는 것처럼 야 6시간 기다려라 하시듯 우리에게 냉담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시면 거기서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며 거기서 보혈을 완벽하게 흘려주셔야 우리 죄가 씻어질 텐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래서 작은 성취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함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 신앙을 즉석복권 사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비우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인생을 살다 부딪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6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시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버려짐의 고통을 견디고 아무도 날 돕지도 않고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마지막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게 이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하기가 민망한 얘기예요. 한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 선거를 했어요. 근데 성도가 뭐 많지 않으니까 투표하신 성도들이 그냥 다 앉아있는 상태로 요 앞에서 막 개표를 해가지고 즉석에서 즉석 복권 발표하듯이 즉석 개표를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뭐 한 10분 기다리면 금방 개표가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 책임진 분이 나오셔서 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이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뭐 아무개가 안수집사 권사님이 됐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피택은 안 됐지만 표를 상당히 많이 얻은 몇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는 피택은 안 됐지만 아무개는 몇 표 상당히 많이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이듬해 가서 또 할 때 아 누구가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발표를 쭉 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죠.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됐어. 그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왜냐하면 뭐 피택된 분이야 다행이지만 표가 모자라서 피택이 안 된 분들이 몇 표 얻었다고 발표하는데 왜 목사님이 놀랬나. 그 제법 많이 표를 얻은 분들이 그중에 몇 사람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한 표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를 얻었지? 만약에 내년에 이분들이 장로 안수집사 되면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야?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부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표를 얻었나? 이게 목사님 마음에 아주 불편함을 가져왔어. 어쨌든 뭐 그날 주일이 지나가고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도 목사님 계속 마음이 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있나. 그래서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부목사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교회 그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열고 꺼내서 다시 재검표를 했어요. 두 분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표를 상당히 많이 얻었다는 분이 실제로는 한 30표 얻었다면 그 마지막에 결과를 기록한 기록지 거기에는 뭐 90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표를 조작한 거예요. 실제 표수는 몇 장 안 됐는데 거기다 옮겨 쓰는 과정에 누가 거짓으로 대폭 올려서 쓴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 누가 개표했나요? 그 개표위원으로 봉사한 사람이 누군가요? 다 그 교회 뭐 장로님. 누군가는 자기 아들 표를 막 올린 거예요. 쓰면서. 목사님이 땅을 치고 이렇게 교회가 썩고 비양심적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이게 무슨 교회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당회를 소집해갖고 결과를 얘기했어.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분노하면서 응? 밝혀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은 그 중에 누구누구라고 심증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밝혀야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왜냐하면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의 그 이름이 그분들의 아들 뭐 이렇게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밝혀야죠. 밝힙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한 주, 두 주 지나잖아요. 그 때문에 계속 당회를 모이는데 분위기가요. 싹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다 목사님 책임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당회 결의도 없이 목사님 마음대로 금고를 열어가지고 우리 당회가 언제 금고 열으라고 동의해 준 적이 있냐. 목사님이 불법으로 혼자 당회를 그 금고를 열어가지고 그 누가 뭐 우리 봤냐. 목사님이 부목사 불러가지고 했대는데 응? 아니 원래는 맞는 거를 목사님이 그 조작한 거 아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건 목사님 당신 탓이라고 책임지라고.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은 누가 저질렀는데? 물론 목사님이 당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칩시다. 그럼 뭐가 더 본질적으로 문제입니까? 본질적 문제는 아 그런데 목사님이 책임지고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는 조용하다. 목사님은 온 지 몇 년 안 됐고 거기 관련된 사람은 몇 대째 그 교회에 있으니까 다 한편이에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복장 터질 억울한 상황에 처했어요. 하, 목사님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밤낮 없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막 쏟으면서 내 목회적인 비전이 산산조각이 났고 하고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진짜 목사님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미워했대요, 분노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다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뭐 금고를 여러분 책임이라기보다는 내가 오늘 부임한 목사 같으면 책임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몇 년 동안을 매주일 설교했는데 아직도 그 거짓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된 거는 다 내가 부실한 목사니까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는 목사니까 설교를 헛한 거지. 내 책임이지 뭐 내 책임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책임지자.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나도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분은 노회나 총회나 사회법정에 그런 거 하지 않고 아무런 갈등 분쟁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당신이 죽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안타까운 아픔의 시간 동안 그분이 겪은 그 6시간의 고통,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성도들은 다 목사님 책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걸 다 감내하고 견뎌내고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를 떠났는데 다른 교회가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은 이 목사님 같은 분을 못 모신 걸 늘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던 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돼서 떠나니까 이쪽 교회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모셔오자. 장로님들이 다 달려가서 그 상처 입은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렇게 거짓이 판치는 교회를 떠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교회로 옮겨가도록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고 행복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6시간의 고통을 참음으로써 그 목사님 속에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요 얼마 전에 이제 복음서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읽는데 요 귀절을 수십 수백 번 읽었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어떤 차원에서 놀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도 그렇게 딱 끊어지는 날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안 보이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는 수도 있구나.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구나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왜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놀랐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걸 몰랐나요? 관심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독생자의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고 다 괴로움을 안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한 게 참 부끄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6시간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라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자카르 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방주 안에 노아 가족들은 몰랐지만 바깥에 물이 다 줄어들게 하면서 그들이 나와서 살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죄인이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승리의 소리를 외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각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면 장난감 때 쓰는 아이가 금방 장난감 받을 때 느끼는 그런 가벼운 기쁨은 있겠지만은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영성, 예수님을 담는 영성은 배우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을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만날 때 이걸 감당해낼 수 있다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6시간이 막 시작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지금 정오쯤 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완전히 기력이 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차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을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루지 못하시는 것 같은 좌절과 고통이 있으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아프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캄캄했지만 승리의 빛이 왔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6시간을 통과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